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북한 당국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이렇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최고의 그 정보를 다루는 그 기구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공석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발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클래퍼 국장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핵심적인 그 정보기구의 책임자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지난주에 뉴욕의 민간단체죠. 미국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서 잠깐 소리를 들어보셨지만요. 이 자리에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아마도 가망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lost cause, 명분을 잃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북한에게는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바랄 수 있는 건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미국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보는 북한의 핵 비핵화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네. 워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혹 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의 이번 발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대북 제재, 즉 압박과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줄곧 말이 왔는데요. 미국의 그 정보기관 수장인 클래퍼 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그 최선의 목표는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그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그 행정부 내에서 좀 이견, 아니면 좀 목표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세히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발언을 같은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정보 평가를 말한 겁니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보 평가는 정보 평가고 대북 정책, 즉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도 클래퍼 국장의 발언 이후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것, 즉 미국 정부가 말해온 북한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재확인했고요.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두 후보들이 앞으로 그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는 유엔대로 또 결의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런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 내용의 발언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막바지에 있는 그런 적이고, 이제 일주일 남짓 후면은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앞서서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그런 대북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무성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클래퍼 국장도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나 또는 전직 관료들 집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견해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보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결국은 실패를 했고, 오히려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북한은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여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거나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북한의 핵을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냐 아니면 비핵화냐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도 비록 그 클래퍼 국장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북한 핵에 말하자면 실상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 뭔가 양단 간에 뭔가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이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번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과 대북 정보 유입 문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북한은 그 핵탄두의 그 소형화, 그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게 만든 것을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이 대륙간 그 핵무기 그를 완성을 시키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날 그 클래퍼 국장의 그 세미나, 그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그 장거리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클래퍼 국장은 미사일 역량과 관련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미국에서는 KN-08 이렇게 그 부르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해보지 않아서 작동 여부 또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 무기를 탑재한 그 미사일을 그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폐쇄되고 지금 고립된 사회이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또 북한 자체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을 그 상당히 유입하는 노력,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이 그 훌륭한 무기인 대북 정보 유입, 이것에 대해서 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실예를 들었는데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붕괴선이죠.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민간단체들이 그 전단 그러니까 비라를 북한에 떨어뜨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클래퍼 국장은 바로 이런 것이 그 북한 체제의 그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 핵폭이 가망없다는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이 클래퍼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그것을 마치 그 오해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는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에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마치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서 나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비핵화를 달성한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맥락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한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일절 말하자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정책이 그 압박과 제재를 상당히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당국자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대화와 협상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압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트라니 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것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정보 기구의 수장으로서 이것이 정보 평가를 한 것이지 정책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약 기존의 그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그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과 좀 온도차가 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좀 잘못이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이른바 트랙2 회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These were exploratory discussions that really focused on going back the willingnes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회동에는 우선 양측에서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그 미국과 북한의 그 이번 트랙2 회동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렸는데요. 이 회동 자체는 북한 측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동 자체를 올해 초부터 상당히 그 준비를 해왔다라고 그러고요. 뉴욕의 한 민간 단체가 그 주선을 했는데요.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 무게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본데요, 국무부.
네, 네.
그러니까 1994년에 제네바 미북 간의 기본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셉 디트라니. 2005년에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질 때 미국 측의 6자회담 차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온 시걸 씨는 뉴욕의 민간단체의 간부인데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해온 인물이고요. 또 토니 남궁 씨도 미국과 북한 측의 말하자면 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줄곧 중재 노력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로 다 북한과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아마 쿠알라룸푸르 대화에 다 나섰고요. 이 북한 측에서도 미국을 잘 아는 인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 외무성의 부상이죠. 한성열 부상이 나왔는데요.
네.
한성열 부상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또 현재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는 장일훈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북한 측 관계자들, 당국자들이죠.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들 또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이번 대화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참석한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미국과 북한 또 원자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과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었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후퇴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많은 그 대화를 했었고 진척을 했었기 때문에 트랙2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충분한 그런 그 모임이긴 하네요. 그런데 트랙2 접촉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트랙2란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면
네네.
트랙이라는 게 그 한국말로 하면 그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달리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는 그 한국말로 하면 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뭐 두 번째 길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종의 그 외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트랙 2가 있으면 이제 트랙 1,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트랙 1. 즉 첫 번째 길은 그 공식적인 그 접촉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그 외교관들이 그 베이징이나 뉴욕에서 만나서 핵이나 무슨 미사일 문제를 놓고 회담하거나 협상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트랙 1 접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저희가 외교 사안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이란 뭐 미국과 쿠바 등 이렇게 그 적대 관계나 그 관계가 나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종종 그 외교관들, 당국자들이 공식적인 접촉을 갖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외교적 부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종종 그 트랙 2, 즉 양측의 그 민간인, 전직 당국자, 전직 관료, 또 전문가들,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그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뭐 외교적 접촉이 아니니까 외교적 공식 모임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안을 그 얘기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비공식 접촉, 즉 트랙 2입니다. 그런데 이 트랙 2는 사실 트랙 1 외교적 그 접촉보다는 상당히 그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식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그야말로 아무런 의제나 사전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문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트랙 1 외교적 접촉에 비해서는 상당한 그 이점이 있고요. 또 이것이 트랙 1과 트랙 2가 결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 상대방의 이런 그 오랜 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또 다 타진을 하고 또 이것이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뒷날 이어지는 정식 공식적인 외교 협상 회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트랙 1과 트랙 2는 일종의 보완적인 외교적 접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이 양보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 트랙 2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묘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 경우에도 이 본국 정부의 보고를 일단 하겠죠?
물론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네. 국무부가 이런 회동을 주선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존 커비 그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대로 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하면 듣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의무로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회동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네. 특사는요. 이번 회동 결과를 정리해서 차기에 들어서는 행정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접촉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이 트랙 2라는 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간의 말하자면 외교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간에 말하자면 요구하는 사안,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미국 측 인사들은 이번에 북한 측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틀간의 그 회동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 측도 미국의 말하자면 입장들 그리고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갈루치 씨는 이제 관직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늘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번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 정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 이 그 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의 그 언론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한국 또 북한 또 이 둘러싸고 그 워낙 그 긴장이 고조된 상태고요. 북한이 또 뭐 연일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 관련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긴장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여기가 그 비공식 접촉이긴 합니다만은 양측의 그 전직 관료들 또 현 북한 측 관계자들이 제3국에서 만나서 이런 어떤 그 접촉을 가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이나 그 미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그 민간 차원의 대화고 접촉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훈령을 준 것도 없고 이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그 선을 일종의 그 그었고요.
네.
한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으로 비공식 차원의 그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고 기존의 한국과 그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렇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이 리언 시글 씨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전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리언 시글 씨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화론자의 한 명이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이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시갈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말한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북한에 대해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중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와중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디트란 이씨하고는 달리 리언 시걸 씨가 말한 것은 아마도 그 양측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말하자면 의중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게 된 것 자체를 좀 진전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북 접촉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미북 관계의 어떤 그 전망 같은 것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나요?
네,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그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 또 북측 관계자가 한두 마디 한 것을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뭐 소상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온 것을 좀 정확히 보면은 디트라니 전 그 미국 측 그 차석 대사는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 핵무기 프로그램과 그 미사일 발사 중단 또 긴장 완화 필요성 등에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9.19 공동성명 이것이 그 북한의 핵 탄두 물질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미북 간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합의가 됐던 건데요. 북한이 이것을 아직도 그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물어봤고요. 동시에 이런 비핵화 문제와 함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일단 위한 그 타협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가령 이 정도 양보하면은 북한은 어느 정도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아마 그 오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그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디트라니 대사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무슨 협상과 회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합의를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과 관련 북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뭐 그 자세히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교도통신 같은 경우를 보면요. 북측은 아마 그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얼마 전에 그 미국 정부가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 인권 문제에 책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당하게 그 불만을 일종의 그 무례하다. 어떻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반발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미국과 그 유엔 안보리 등이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그 제재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또 기존 입장, 즉 미국이 자꾸 무슨 그 쳐들어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록 그 트랙 2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앞으로 출범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관계에서 혹 어떤 좀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이 북한 측하고 이렇게 전직 고위 관리 출신들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요.
네.
또 시기라는 것이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어쨌든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야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맥락에 통해서 갈루치 차관보 일행이 북한 측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틀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한 그런 대화의 논의의 결과, 그리고 또 이것을 전임 정부의 인수 위원회 측에다가 제출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의 전략적 인내로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 한
네.
검토 자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상황을 좀 알아보죠. 북한이 9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의안 초안도 안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북한의 핵실험에 직면해서 안보리가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 그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한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앞서서 북한이 네 차례 5차 핵실험에 앞서서 네 차례 실시한 핵실험의 결과에서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 57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4차 핵실험 때였는데요. 이 5차 핵실험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일이 됐지만 아직 그 대북 제재 결의 그 초안도 회람되지 네. 않은 상태입니다. 초안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그 핵심 말하자면 이해 당사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그 대북 제재의 그 강도, 내용 이걸 둘러싸고 그 이견이 해석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그 지난번에 그 4차 핵실험이 그 좋은 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그 1월 6일 날 실시했고요. 57일 만에 그 대북 제재 결의 그 2705가 그 3월 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57일 걸렸으면 꽤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벌써 50일 지났지만 아직 그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이 그 채택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언론 성명을 통해서 이를 먼저 그 규탄하는 그 언론 성명을 내고 이어서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사전 그 협의를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제재 결의의 그 어떤 내용, 어떤 강도를 실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미국과 그 중국이 그 협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양국이 합의해서 그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안보리 그 이사국에게 회람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수정 그 조율이 이루어지고 최종 그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것이 채택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의안 그 5차 핵실험에 대한 그 초안도 지금 나오거나 이랬던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그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느리긴 하지만 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안은 그 회담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 합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아마 조만간 그 초안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11월이 이제 곧 되는데요. 11월에는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1월에도 안 된다면 이제 이례적으로 정말 길게 늘어지는 게 되는데요.
네.
10월 달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네.
이 결의안이 상정이 되려면 의장국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줌으로 다루게 되는데
네.
러시아는 사실 미국과는 그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입장차가 큰 나라입니다.
네.
특히나 그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지금 사실 상당히 그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 북한 문제가 아니라 시리아라든지 크림반도 문제,
네.
아, 이런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해서 아,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것은 역시 10월 달이 지나서 11월 달에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이 아니더라도 역시 또 상임이사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관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접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지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그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거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 최근 보도를 보면 이 석탄 수출을 금하도록 하는 그 부분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을 살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또 거기에 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필요한 그 외화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거고요. 따라서 그 외화의 가장 큰 돈줄이죠. 북한의 그 석탄. 또 철광석 이런 광물 수출을 막자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은 그동안 그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해서
네.
10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원칙적으로 북한의 그 광물, 그 철광석 이런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 거기에 그 모호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민생용이다 이런 것인데
네.
즉 외화의 돈줄이 되는 석탄과 광물의 수출은 막대. 이것이 그 민생용, 그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근데 굉장히 모호한 조항인 게요. 왜 그러냐면 석탄을 수출해서 그 돈이 가령 1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민생용인지 아니면 핵개발용으로 쓰이는지 이것을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대단히 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핵개발로 쓸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지금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즉 이같이 모호한 조항을 남겨두고서는 그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니 이 같은 석탄, 철광석 수출에 대해서 그 같은 모호한 조항을 빼고 아예 절반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금지해라 이런 네. 것을 넣기를 원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그 국제적으로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상당히 그 외화 그 벌이에 좀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시세가 상당히 오르면서 북한이 물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미국의 유력 매체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왜냐하면 외화 수입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일단 그 유엔에서 나온 그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반대,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어떤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보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사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그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추진하기로 다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 일본 때 중국과 북한에 말하자면 연합을
네.
그렇게 해서 대치를 상당히 그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말하자면 전략적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 이런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정보당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가망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소식, 미북 간 말레이시아 비공식 회동,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